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의 열매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이 친히 역사하여 이루심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시고 또 영광으로 보이시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은 자기 욕심이 있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자기 싫은 것은 싫고 결국은 자기 마음의 만족함 그리고 자기 마음의 원함을 그 채우는 데에 무의식적으로 그 자연적으로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뭐꼭 요구해야지라고 하지 않아도 그것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좌절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나의 원함과 나의 소욕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잣대가 아닌 내 잣대가 늘 선악을 가리고 싫고 좋은 것을 가리고 그 시비를 가리는 내 잣대가 내게 자동적으로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니까 그것이 참 우리에게 큰 좌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을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을수록 우리는 정말 내가 일일이 하나님을 거스리는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이렇게까지 싫어하고 이렇게까지 거절하는구나. 내 고집이 이렇게 세구나. 정말 빛 가운데 드러난 것, 내 내면의 세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원수 삼는 것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을 볼때뭐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 삼고 죄 중에 거해서 연약한 그런 쓸모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해도 내가 하나님을 언제 원수 삼았으며 언제 그렇게 대적했으며 내가 뭐 하나님한테 그렇게 뭐를 그렇게 뻗대요 잘못했나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아, 뭐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잘했다 할 것도 없으니까 죄인인가 보다. 그러니까 뭐할 말은 없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일일이 나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린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실감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면을 비춤 받으면 비춤 받을수록 내 내면의 속에 뭐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가 아니야. 내 뜻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내 때와 내 방법과 어떤 나에게 맞추고자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도 다 싫은 그러한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고, 내가 애쓰고, 내가 하는 거는 그것조차라도 우리는 의로 여기고 그것을 만족하는 거예요. 고생도 만족하고 애씀도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애쓰고 나는 이렇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했고 그리고 남이 하지 않는 그러한 것까지 내가 도달했다. 그러한 것을 했다. 다른 사람은 그냥 그 어떻게든지 꾀를 내 가지고 적당히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성실히 했어. 다른 사람은 지각하게 오는데 나는 일찍 가서 청소까지 했어. 뭐 이런 것들이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의의를 쌓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죄로 비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하고 죄로 비침 받고 착한 일하고 내가 또 그것도 죄로 비침 받고 하나님 위해서라고 애써하고 그것도 결국 네 영광과 네 방법, 네 때, 너의 자기 일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또 그것도 죄로 비침받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뭐예요? 정말 손발이 다 묶인 것 같고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돼. 어찌할지를 모르게 돼요. 저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비춤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춤받았을 때 마음이 찔린 바 되어서 어찌할꼬 했다 그래요. 우리는 죄를 비춤받았을 때 사실 어찌할꼬라는 반응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죄안 짓고 살 방도가 없고요. 또 죄를 용서받을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고 인식하고 한 것이 아닌데 죄라고 비춤받을 때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고 알면서 잘못하는 거는 사람들이 지적 안 해도 자기가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정말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엎질러진 물 같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뒤수습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어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 죽이는 것에 다 동참했고 방관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운 줄은 아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나의 싫은 것이 오고 나의 그 원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올때 고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 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내게 정말 없어서는 안될 그러한 것을 갖다 줬다 그러면 그것을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것이 축복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을 안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하는데 바울이 자기 친자식이 아니니까 디모데에게 그런 소리 하나, 나도 받았으니까 너도 받아라고 얘기하나, 그게 아니지요. 바울이 디모데를 자식같이 사랑하는데, 고난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과 더불어 고난받으라 하는 거는 복음하고 더불어 살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되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한다고 선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로 비춤을 받고요. 또 하나님의 뜻은 선한데 우리가 선한 일을 했는데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로 몰라서예요.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죄라고 악한 것이라고 너는 우리와 다른 정말 너의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그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추앙되는 것을 싫어했지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교리적인 유전적인 전통적인 그것에 예수님은 그냥 그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지파의 어떠한 것도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지식 있고 돈 있고 지위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시골에서 온 어떤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는 명목은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그 모욕한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것을 죄목으로 삼았습니다. 시기와 그러한 그 질투로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있어서 그들이 무지해서 예수님을 몰라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사람이 모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아 이건 참 좋은 거야, 착한 거야 그런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달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지체들과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의 죄가 비춘 받고 그리고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굉장히 좌절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많이 좌절을 했기 때문에 꺼리를 별로 잡지 않아. 이걸 했으니까 좌절이고 이런 모습이 좌절이고 하는 것보다 제 자신이 정말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또저 자신에게도 그참 너무나 그 비참하다 그럴까? 아무것도 그 유익되지 않냐고 오히려 짐이 되는 것 같고 그 욕이 되는 것 같은 내삶 자체,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느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합한 게 하나도 없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아무것도 갖지 않고 자식들에게, 남편에게, 이웃에게 뭘 주고 싶어도 내가 주기 커녕 내가 받아야 사는 사람이고 오히려 돌봄을 받으면서 살고 있고 내몸 하나가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은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살을 깎고 뼈를 깎아서 뭐를 해서 다 주고 싶은데 그 주고 싶은 것이 마음뿐이지 줄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받아야만 삶이 유지되는 그러한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픈 거, 내가 약한 거, 내가 그렇게 고통하는 거를 보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통하고 슬퍼하고 염려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싶은데 그런데 나는 염려를 주는구나, 아픔을 주는구나, 나 때문에 오히려 어렵구나 하는 거를 생각할 때는 내 사는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이 오고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죽고 싶다 이런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삶에 대한 어떠한 그 자기 존재에 대한 그런 그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꺼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너는 내 앞에 존귀한 자라. 그것은 저의 가진 것도 아니고 저의 할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지으시고 살리시는 그 아버지가 내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여겨지는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안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다 할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근데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만큼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고 그리고 정말 아무 공로가 없나. 그런데 내게 후히되고 그런데 내게 좋은 거 줬고 그런데 나에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자비로 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손길을 느낄 때 그것이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의 잔이 넘친 나이다. 그것이 축복인 것을 압니다. 뭐 그분이 나에게 건강을 주고 나에게 어떠한 그 물질적인 축복을 주고 또 명예를 주고 어떤 그런 뭘할수 있게 됐다. 뭘 가졌다가 아니에요. 은혜 자체가 감사고 은혜 자체가 위로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자체가 내게 더할 수 없는 은혜고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를 염려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그리고 그분은 그냥 내가 해주니까 너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근데 은혜 받은 자의 또그 은혜에 대한 화답이 뭐냐?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하면, 예, 저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아, 하나님 사랑하시지 마세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 없어요. 그것은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 저는 아무 사랑받을 거 없어요. 버림받아 마땅하고, 하나님 외면해서 마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설 수도 없는 그런 자지만, 사랑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죄밖에 없지만 용서하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러움밖에 없지만 깨끗하게 하셨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이유도 뭐 또 아무것도 없지만, 아니 정말 가장 약하고 가장 치우쳤고 가장 더럽고 가장 아무것도 아니 없는 것과 같은 내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께서 와 계시다니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싫어하지 않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 불리움받는 걸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화답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쁨이에요. 그 앞에 그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이 뭐냐면은 나는 자격 없습니다. 오지 마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굉장한 분인 걸 알았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써도 제가 제 삶 하나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제 몸 하나를 어떻게 못하고 제가 낳은 아이들 하나를 어떻게 내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받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이 공기 호흡한다는 것이 안 돼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는데 그때는 살려주셔야지요. 내가 어떻게 심장 보고 살아라 하도 두근거리지 말아라 숨 차지 말아라 안 돼요. 내 손 보고 내가 움직여라 해도 손가락이 안 움직이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움직이고 싶은데 엄마 아버지 밥도 해드리고 우리 아이들 다 뒤치다거리도 하고 몸이 날라서 이것도 저것도 내 몸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불사르게 내주고 싶은데 내 손가락이 내 몸이 자리에서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을 받아서 나를 일으켜주세요. 나를 화장실 데려다 주세요를 해야 되는 그러한 판국인 거예요. 내가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살고자 안 해도 나의 모든 삶과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옆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료가 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도 아끼지 않고 다 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리겠다. 아무리 해도 내가 결국은 뭐예요? 내 스스로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받는 것으로 감사하고 받는 것으로 기뻐하고 받는 것으로 족한 그것에 제가 내려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나를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받는 것, 나의 비천함과 나의 약함과 스스로 살 수 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것, 하나님의 계신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장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일, 하시는 일, 그것을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그 스스로의 내면과 스스로의 모습을 인생이 어떠한 그 존재고 어떠한 내면을 가졌고 어떠한 그 중심을 가졌는지를 자꾸 비춰주셔서 우리를 낮춰주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죄를 고백하게 하시며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속에 살도록 오직 부활의 그 능력 속에 살도록 인도하심이에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처럼 그런 육체적으로나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뭐 다른 나름대로의 그 상황도 또 모든 고난에 오는 게 달라요. 그리고 또 지금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그러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한 지금 고난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죄가 아닌데 하나님의 어떠한 다루심 속에 있는 고난. 이제 우리끼리 그 인생끼리는 남에게 돌 던지기 좋아하고요. 헤아리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또 뭐를 참견하고 그러길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러한 말을 굉장히 옳다, 의로 고집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한 고난을 듣고 위로하러 왔습니다. 7일 동안 욥을 보고 말을 걸 수도 없이 그를 위해서 애통해하고 재를 뿌리고 울고 그러던 친구예요. 근데 입을 열어서 욥에게 얘기를 했더니 결국은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얘기였습니다. 위로를 하러 와서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고난을 동참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의 중심에는 욥을 찌르는 칼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욥에 대해서 실제로 그걸 찔러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욥이 의롭다라는 얘기 아니라, 그러나 욥에 대해서 그렇게 돌을 던지고 그렇게 정죄하는 그 친구들이 옳지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의 말을 잠잠히 하고 그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모든 그 고난, 그것에 대해서 그가 머리 숙일 때 하나님은 욥을 축복하시고 오히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축복할 때그 친구들도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죄가 원인이라면 죄가 원인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꼭 다른 어떠한 인생에게 돌 던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졌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사람끼리의 정죄, 사람끼리의 그돌 던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도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미 용서받았어요. 이미 새로워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너가 저 사람이 하면서 다 밖에 손가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내면을 비추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손가락에 내가 이렇게 비춰졌을 때 우리는 굉장히 아파하고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줄 몰랐다지요. 남을 손가락질할 때는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내가 옳다 그러고 그거는 오히려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를 손가락질하게 될 때는 굉장히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손가락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남한테 경계도 하고 그리고 또 남이 손가락질하고 남이 말하는 거에 내가 원래 손가락질 했으니까 같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새 피조물로 했다 하면은 남이 나에게 대한 그러한 정죄와 그러한 손가락질에 대해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건 저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나는 이미 용서받았는데 저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미 새로워졌는데 그걸 저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알아야죠. 나는 그거를 믿어야죠.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자의 자유로움이요. 그리고 정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오늘도 구원의 은총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그 누림, 부활의 능력의 그 승리 속에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는 우리가 막 울 때, 아이고, 어떡하니, 어떡하니, 아이고, 가엾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할 때 그 죄는 내가 다 대신 치루었다지요. 우리의 어떠한 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할 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었노라요. 사람들이 정죄하고 나도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수도 없고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 하고 좌절했을 때 내가 너의 의가 되었노라 하는 거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 같고 시름받는 것 같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서 배반함을 당했을 때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아, 나는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나는 너를 배반하지 않아, 버리지 않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고통하고 슬퍼하고 또 정말 어려울 때 아주 뛰도박도 못하고 구원이 이 세상에 없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게 된 것입니다. 죄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온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스스로 높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길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생명의 법칙이 되셔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하고 그러면 거기엔 환란이 없다 그랬습니다. 거기엔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떠나졌어요. 등 돌려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무슨 내가 뭐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태어난 우리가 결국은 죄를 계속 지음으로써 우리는 죄 속에서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것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복음과 더불어 받는 고난은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은 우리가 보장 있는 고난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택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많고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이 다 유익되게 되고 그것이 다 선으로 바꿔진다. 똑같이 아픈데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한 강함이 되고 부요함이 되고 유익이 돼서 지금 바울을 보면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위로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바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남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의사가 되려면, 뭐 간호사가 되고 하려면 만약 유치원부터 하면 몇 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인턴십하고 그 다음에 의사가 돼도 이제 병아리 의사부터 쭉 일생 동안 공부하고 일생 동안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위로하고 남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책상머리에서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것도 있고 교회나 여러 가지 신학교나 그러한 그 선교단체나 해서 치유학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론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치유하시는 건 결국 말씀이 치유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치유하시는데 치유자가 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그 아픔에서 그 환란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치유하심을 체험해야만 됩니다. 내게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나눠주는 것처럼 내가 치유함을 받아야 치유자가 되는데, 치유함이라는 건 내가 아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주 살 소망도 끊어진 그러한 절망 속에 계속 살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었죠. 과거에 대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자기는 바라노라 그래요. 그것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나의 고난이 너희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럼 너희들이 지금 받는 고난도 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거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제가 누구에게, 치유자가 되려고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걸 공부하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의 삶 속에서 저의 위로자가 되고, 저를 일으키시는 분이 되고, 저를 살리시며 저를 이렇게 치유하시는 그 손길을 계속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어루만지시고, 다독거리시고, 계속 붙드시고, 계속 일으키시며 계속 살리실 것을 믿으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도 그 말은 나눌 수 있어요. 내가 먹어봤더니 맛있더라는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게 옳으냐 그르냐 하고 달라요. 하나님 계시다는, 내가 체험했으니까 계시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면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안에도 약속 있고, 당신 안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의사가 다르면요, 나 고친 의사가 또, 저 사람을 고친 의사하고 다르면은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사람이라면 나는 고쳤지만 저 사람은 못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문제는 다른 거예요. 나를 고치셨으면 저 사람도 고치고,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는 것이고, 우리를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뜻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나에겐 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잘 모르겠네. 그게 없던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나아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동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이 누구든지 오라고 했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는 새 피조물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떠한 건강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구원받은다면 일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뭐나 뭐몇개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또몇 사람을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그런 어떠한 조건도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그런 조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보혈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에 마땅하다라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고 다새 피조물이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예요. 사도 행전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그 지금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에는 예수를 믿으면 교회는 세상에서 미움받고 핍박받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이 몰수되고 생명이 위험한 그러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이 써진 거예요. 지금처럼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리라면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생명의 위협이 없고, 예수 믿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살수 있고 세상적으로도 살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세상을 포기해야 되고 세상적인 삶을 끊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포기하고 부자 되기를 포기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정말 그들이 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 그들이 위로라고 생각하는 거는 영생이었고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위로는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고 나의 욕심이 채워지는 거라면, 그리고 천국까지 받는 거고, 그래 그 후에 영생까지 내가 가졌다고 보장받는 그런 거라면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지금 같이 가지려고 하는 거라면 두개다 다시 다 놓치는 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썩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물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계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가 지배하고 내 맘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우리예요.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루려고 하는 거는 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내 나라를 지으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없애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구상에 있는 게 아니니까. 보여야 뭘 싸우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대적하는 거예요. 그 대적한다는 건 원수 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찬송하리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대요. 그러한 우리들을 버리시지 않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대적하고 우리를 잘못하면은 원수 삼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수 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 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대로 놔두면 계속 대적하는 것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내면을 새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 안에 속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그 속사람 안에 있는 생명, 우리가 수정란이라고 하면 수정란에서 우리의 온 몸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그것이 첫 씨가 되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이뤄 나갑니다. 그 속사람이 가진 속성,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속성을 가졌어요.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갖고 태어난 속성은 내 뜻대로 사는 속성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낳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낳아주신 새 피조물인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속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그 사이클이 다른 것이지 이것이 혼합되지 않아요. 섞어지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없는 그러한 부분만 하나님께서 와서 도와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별개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것은 버리는 거고 옛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옛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냥 장사시켜 버려서 하나님은 그거를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보고 나의 비천함을 보고 막 좌절하고 속상해 한다면 그거는 뭐 옛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소리를 듣고 어떤 환경 속에서 슬프고 속상하고 막 어쩌면 내가 이런 꼴을 당하나, 이럴 수가 있나라고 막 하는 거는 지금 뭐예요? 옛사람을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10여 년 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면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지금 고통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어려움을 한두 가지 안 가진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어떡하니? 아이고, 가엾어라. 그렇게 해서 해결될 거라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지요. 결국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의 해결은 십자가에 있어요. 그것은 지나갔다요. 그것은 너를 괴롭히지 않는다요. 그것은 너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요. 제가 이제 옆에 그 이혼한 자매들이 있지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이혼한 자매들을 보면은 일방적으로 버림을 받았거나 속임을 당했거나 정말 어느 아내보다 어느 주부보다도 인간적으로 보면 열심히 생활했고 열심히 가정 지켰고 열심히 남편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보면 이혼을 한 사람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정말 지금 부부가 같이 사는 사람은 죄가 적어서 같이 사나? 어? 이 사람들은 죄가 커서 그것을 당하나? 세상 눈은 그래요. 뭔가가 떨어져서, 뭔가가 못 미쳐서, 그래도 뭔가 있길래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 앞에 있고 남편과의 관계에 있고 그 사람의 내면에 뭔가 있어서겠지. 그렇다면은 지금 부부가 잘 사는 사람은 그보다 나아서, 그렇지 않아서 살고 있다는 그러한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내가 고난받은 것은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 그럽니다. 정말 이 세상에 지금 가정들이 깨지고 이혼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혼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그 속에서 일어나서 그 속에서 치유받아서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어야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애기 가진 사람이 애기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못하고요? 자식 살아있는 사람이 자식 잃은 사람 가서 위로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과부사정 과부가 알고. 물론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 눈 보여야 인도합니다. 그러나 맹인의 그 고통과 그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같은 맹인으로서의 그삶 속에서의 복됨과 그 속에서의 승리를 맛본 사람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지체로 서로가 다 돕습니다. 전 제가 저의 삶을 통해서 제가 스스로 살수 없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오해와 어떠한 그 돌던짐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주셔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돌던짐이 아니었고 정죄가 아니었고 그리고 정말 책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근심하지 말라. 오히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도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 세상에서 칭찬받고 자기 스스로도 잘 가고 있고 열심히 나는 뭐할수 있어 하는 사람은 저는 별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돌던짐을 받는다든지 스스로 좌절하고 그런 사람은 제가 그냥 지나가지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참 사실은 많은데요.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들을 막 찾아가서 아니면은 내가 어떠한 사역으로 그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막 위로하는 거를 내 일로, 내 업으로 삼고 그렇게도 하지 못합니다. 그럴 힘 없어요. 또 그렇게 인도하시질 않아요. 그러나 제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나를 위로하시는 그러한 삶 속에서 안진뱅이 삶으로 정말 스스로 살수 없지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매일매일 붙들어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 내려 주시고 매일매일 길을 비춰 주셔야 제가 한 발짝 한 발짝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어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영혼들은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괜찮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 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의 길이 없고,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살, 그,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 내가 너의 생명 되었고, 내가 너의 힘이 되었고, 내가 너를 살리리라 약속하시니까, 그것만 믿으래. 그 안에 거하라고 하셔. 그런데, 그랬더니 내가 지금 연태 살아왔고, 지금도 그래서 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리실 거야. 점점 더 나이 들고 점점 더 힘이 없어지지요. 제가 지금 치료, 육체가 치료받는다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의 체력으로 갈 것도 아니고, 제가, 정상인들이 가진 그런 체력으로 가지 않아요. 지금 저를 치료하는 분들이 애써 기도하면서, 그리고 저를 세우려고 하는 거는 제가 다른 사람의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먹고 스스로 자고 깨고 하고 스스로 복음 전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지금 체력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이 매일 필요한 삶, 하나님이 내게 위로하지 아니하고 내게 이렇게 보이지 않고 내게 잡히지 아니하면은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삶이 저에게 가장 안전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없어도 살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것이 이 땅에서는 불편한 삶이고, 그것이 고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저에게 축복인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속에 있는 형제들을, 그러한 이웃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로자가 되려고, 의사 되려고, 뭐가 간호사가 되려고 공부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기 그 자기가 겪어온, 살아온 모든 삶이 결국 남을 위로하기 위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내 삶에 있었던 고난이, 내 삶에 있었던 어려움이, 내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보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받지 않은 위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합니다. 바울이 산 삶이 사람이 도울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산 삶이 자기 스스로가 살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겪은 환난과 그가 겪은 정말 힘에 지나치도록 심히 고생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우리 마음에 아주 사형언도를 받은 줄 알았다. 난 이제 이 세상에서 삶이 이제 끝이구나.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이 세상에 그냥 찍기처럼 미말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신 살리우심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겪는 그러한 것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들이 매맞으면 안 아팠겠어요. 그들이 욕을 먹으면 안 속상했겠어요. 다 똑같은 우리와 같은 반응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두려워서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데 성령을 좇아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오히려 기뻐했고,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고난을 받더라도 그보다는 오히려 임하신 천국,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와 보혈의 은혜와 그리고 그 공로를 그들은 믿었고, 그리고 천국 소망하며 그들이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성령으로 살잖아요. 우리 안에 똑같이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처럼 지금 복음을 전하다 감옥을 가는 거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나름대로 다 겪는 게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옆에서 잡아당기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유혹과 미혹에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합니다.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택하냐 세상을 택하냐 하는 얘기예요. 성령을 좇아서 살면 그런데 어떡하냐. 그땐 각오해야 돼. 고난을 또 각오해야 돼요. 세상 쫓아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합니다. 성령이 계신데 기쁨이 없고 성령이 계신데 평강이 없고 성령이 계신데 근심이 가득하고 성령이 계신데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축복 속에 잔인함치나이다. 그거를 맛보지 못해. 그거는 내게 세상적인 것이 죄가 하나님하고 나를 가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일체가 되면 어떡하냐? 또 세상에서 돌을 맞고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고난은 우리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왜? 세상은 고난을 우리에게 줘도 세상은 돌을 던져도 우리에게 승리는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랍니다. 그게 우리의 축복을 받는 축복을 유업으로 받는 길이에요. 너를 저주하고 너를 돌 던지는 자를 피하라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을 기도하라. 그들을 축복하라.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한 것처럼 하라예요.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나를 인정해주고 나 따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세상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 예수 안 믿어도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하고 선한 사람이 하고 애써서 하고 능력 있어서 노력해서 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인간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 그거는 나를 대적하고 나를 원수 삼고 나를 돌려주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정말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보좌에 앉으시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도 그 마음을 갖고 살게 됩니다.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처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기뻐한 것이 그들이 누리는 축복이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그들이 가진 능력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요거 아파요 저거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빨간 약 발라주세요 뭐 노란 약 발라주세요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약함은 약한 자를 돕기 위함이요. 약한 자를 위로하기 위함이요. 우리의 낮아짐은 낮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들을 형제 삼고 그들을 이웃 삼아서 그들과 더불어 우리가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기 위하며 전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 형제들에게 이걸 쓰는 것은 나눔입니다. 바울이 먼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거예요.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의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았어요. 사랑의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렸어요. 그리고 그들 사람들에게 지금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고난받는 것도 결국은 누군가에게 고난받는 자에게 그거를 전하기 위함이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리에 자원해서 가기 원치 않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해요? 라고 오히려 반문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이 세상에 애통하고 있고 슬퍼하는 사람의 눈에 띕니다. 그 사람들 속에 가고 싶지 않았고 그 자리는 서고 싶지 않았는데 그들을 그 애통하는 자리에서 슬퍼하는 자리에서 건져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건져줘요? 하나님의 위로로. 돈으로 건질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 근본적인 모든 문제는 죄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걸 해결해 줄수 없고 외로움이라는 걸 해결해 줄수 없고 허함이라는 거 채워줄 수 없어요. 가져도 가져도 모자라고. 우리의 원하는 거 다 된 것 같은데 또 허한 거. 권태스러운 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장과 그 하나님의 채우심,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들어가는 것이요. 말라가는 것이요. 그리고 병들어가는 것이요. 죽어가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났으니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런데 영생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살리시는 하나님에게 접붙임 받으면은 죽은 자가 거기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리시는 말씀이 있어서 매일매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스스로 할수 있고 내 가진 것 갖고 괜찮아 하는 사람이 절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콧방귀 낍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정말 살 수가 없겠고 정말 나 혼자구나. 정말 어떻게도 안 되는구나.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할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어찌할 거를 고통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정말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내게 귀한 것인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사모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임재와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무도 내가 하나님 찾아 나갈 자가 없고, 아무도 그렇게 할수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 앞에 못 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끌어당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은혜가, 모든 위로가, 모든 사랑이, 모든 살리우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내가 받았으면,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살리우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 위로하는 자가 되고 남을 살리는 자가 되고 남을 돕는 자가 되고 남을 세우는 자가 됩니다. 왜?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 보면요. 8절부터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그냥 받은 거예요.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다 예비해 주셨다예요. 그리고 때 맞춰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신다. 그 선한 일이 뭐예요? 남을 위로하는 일이에요. 남을 격려하는 일이에요. 남을 세우는 일이에요. 우리가 재주 있어서 할수 있는 일 아니고요. 세상에 학박사 학위 있어서 하는 일 아니에요. 저는 이제 말씀을 30년 이렇게 해서 전해오면은 제가 몇 시간을 이 말씀을 전했을까를 언뜻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요, 만약 누군가를 상담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면은 세상에선 그게 돈으로 계산이 돼요. 시간이 돈으로 계산되고 수고함이 다 돈으로 계산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저 받은 거 거저 줄 뿐만 아니라 내 수고함과 내 섬김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이 격려받고 그들이 살아나면 어떡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받고 오히려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섬겼다 보다 그들이 나를 정말 기쁘게 해줬다예요. 그들로 인해서 내가 기쁨이 넘친다. 수고함이 10시간이고 100시간이고 1000시간이고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살아나면 그걸로 기쁜 거예요. 그 1000시간이 무슨 계산이 돼요. 그리고 그 섬김은 계속되는 것이요. 그 위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남을 격려하는 그러한 통로로서 사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삶보다도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내 원하는 거다 갖고, 내 원하는 거다 이루어도 그것으로 행복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곧 당신은 기쁠지 몰라요. 만족감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욕심이라는 것, 그래도 허함이라는 건 계속해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다른 모든 그 다른 피조물들하고 다른 거는 우리 인간의 삶은 가치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의미는 뭐냐? 내 삶의 가치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면은 돈 벌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이, 나의 존재가, 나의 어떠한 섬김이, 나의 나눔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유익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다면 그것은 그 삶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없어서는 안될 거예요. 이 세상에 유익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거라. 그러면 정말 찬송하리로다예요. 모든 영광 그분께. 바울은 자기의 가진 것, 자기의 학식, 자기의 훈련, 자기가 익힌 어떠한 것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걸 오히려 해롭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아주 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되려고만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이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삶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삶이 위로받는 삶이요, 그리고 위로하는 삶이었습니다.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라. 제가 아까 저의 삶이 누구에게인가 다 주고 싶어도 줄 것이 없든 정말 나 하나도 도움을 오히려 받아야만 되는 그러한 삶일 때참 욕되게 느꼈어요. 아, 내가 정말 살아있어서 옆에 사람들에게 더그 근심을 주고 짐을 주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를 하셔서 저를 살릴 뿐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시기 시작하는 그러한 그 살리우심이 나타날 때, 그래,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사람들에게 받고 살아.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나도 뭐 나누는 자 되었다. 내 안에 사람에게 줄 것이 있어. 사람에게 유익하게 줄 것이 있다. 내가 이것을 줘도 그 사람에게 그것이 유익한지 아닌지 모릅니다. 내가 떡을 주고, 내가 빵을 줘도, 물을 줘도, 그 사람 그거 먹어도, 그거 마셔도, 또 금방 또 목마르고 또 배고파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 속에서 또 생수가 되고 그가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한 그러한 주님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주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앞으로 쫓아다니면서 뭘 해줘야 되는 그러한 부담감과 그러한 어떤 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위로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지금 살 소망까지 끊어진 거예요. 스스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셨고 그 살리신 하나님이 당신 속에도 있습니다를 지금 바울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요. 그 살리우심은 영생이지 또 이 땅에서의 어떠한 그 다만 장수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고난에도 참여하며 위로에도 참여한다. 우리의 위로를 필요하는 사람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슬프고 지금 애통하고 지금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잘 되기 원하면 잘 되는 사람만 보여요. 근데 내가 위로의 통로라는 걸 생각하면 아픈 사람이 보이고 정말 사마리아 그 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학자와 제사장은 그냥 지나간 게 바리새인은 그냥 지나간 것은 그들이 찾는 자는 아프고 가난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게 나의 마땅한 섬김이라고 생각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백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거기서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눈앞에 있는 사람도 내가 목적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를 바라보면 위에 사람만 보여요. 모든 사람 잘 살고 있는데 모든 사람 집이 있는데 모든 사람 건강한데 나는 왜 집이 없고 나는 왜 약하고 나는 왜 그러냐 나의 비교 대상이 그런 거예요. 테레비 나오고 화려하고 다 예쁘고 다 정말 번쩍번쩍하는 그러한 적이면은 저 사람들은 저런데 나는 이렇게 인기가 없고 누구도 돌보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며칠 전에 추석이 지났는데 추석에 모두가 가족들한테 가고 놀러 가고 그러나 아무데도 갈 곳 없고 찾을 사람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게 누가 보이느냐. 그것이 오히려 나를 세워주는 겁니다. 내가 위로하는 자가 되는 거는 위로받을 사람이 내 눈에 보여야 돼요. 내가 치유자가 되는 것은 아픈 사람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나누는 그 줄 것이 있는 그러한 자로 살려면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보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보다 더 가지고 더 강하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그 주었으면 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조그마한 힘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나라도 나에게 주님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면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 복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발길이 가게 되겠고 눈길이 가게 되겠고 거기에 입을 열게 돼 있어요. 왜? 정말 그들이 축복받고 그들이 기쁘고 그들이 생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격려 속에서 그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이 세상에 왕이 돼도 부자가 돼도 뭐가 돼도 뭐 올림픽 메달을 몇개 얻어도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정말 가치는 주님의 통로가 되는, 주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생명과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늘도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갈구하는 자가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닿아야지요.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이 없나? 아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보라, 곡식이 무르익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 천지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바라보나죠? 내게 그 아픈 자들이 보이느냐? 그 목마르고 그 굶주린 자들이 보이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10년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10년 가까이에 우리를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보면은 우리 주위에는 내가 외롭고 약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찾아주면 그들의 외로움이 덜어지고 그들의 그 아픔과 그들의 슬픔이 덜어질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누가 나를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그 곁에서 그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정말 주는 자가 복되다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주는 것이지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음은 주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 그 위로로서 사는 것은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거는요, 무슨 어려운 일 아니에요. 내가 맛봤더니 요런 맛이더라 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 받은 그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자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냥 마음만 열면 그들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고 나는 그대로 주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그것으로 우리는 그들 앞에 서는 것이요. 오히려 뭐예요? 그들에게 주는 것이 나의 세우심이요. 그들이 받아서 그들이 위로받고 그들이 서지면 그것이 나의 기쁨과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의 기도로 인해서 바울이 살았고 바울이 은사를 받았고 그리고 바울이 그 통로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것은 그 기도한 많은 이들이 같이 감사하고 같이 기뻐하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바울은 항상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자기가 교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사람들에게 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오직 주의 통로가 되도록, 주의 말씀의 통로가 되도록, 그 말씀이 위로요, 그 말씀이 능력이요, 그 말씀이 담대히 언제든지 그냥 하나님의 그 선포하심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달라. 그것은 그 기도한 모든 이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심, 그 위로, 그 기쁨, 그것을 같이 누리고 같이 감사하며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같이 할수 있는 것이라 그래요. 바울의 것이면은 그거는 바울이 가져서 바울이 했다지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했을 때 나도 동참했다가 됩니다. 바울의 돈을 줬다면 그게 기도한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면 기도한 사람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어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위로 주시고 나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도 있어서 너희를 위로하시고 또 너희를 통해서 고난받는 자를 또 위로하실 텐데. 그러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지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야말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그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이라는 것. 그것을 믿을 때내 고난이, 내 아픔이, 내 슬픔이 나의 지금 이 과정에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빛과 소금 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의 통로가 되기 위한 일이구나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위로를 받아요. 우리의 고민은 이게 지금 쓸데없는 거 겪을 것 같고 안 당해야 되는 일 당하는 것 같을 때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삶 안에 있는 일은 하나님 아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거 다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기 위한. 다시 말하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헛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쓸모없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세우심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쓸모없는 우리를 쓸모없게 맛빠진 소금으로 밟히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러한 위로자로 이 세상에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누군가를 치유하는 그러한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나를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보게 하시고, 사람들을 보지 않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세우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형제들을 세우고 또 형제들을 위로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